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이 사실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상식의 수준에서 사도가 기록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활이라는 개념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과학이나 이성으로는 또한 그 세상의 경험으로는 부활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개념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 이것을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주장하는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은 비현실적인 것이고 전혀 믿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도무지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이고 또 그러한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독교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부활을 믿는 것, 이 부활의 믿음이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부정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을 인정하는 자들과 인정하지 않는 자들 간의 논쟁이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다, 그렇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것은 좀 너무 단편적인 이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도가 이야기하는 부활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이라는 것은 단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차원에서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부활의 믿음, 부활신앙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죽고 나서 다 부활하게 된다, 이것을 믿는 것, 이걸 부활신앙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깊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지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부활의 세계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통한 의미에서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스스로 여러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오늘 살아있으니까 눈을 뜨셨고 열심히 교회까지 와서 지금 예배에 참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도통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난 분명히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가. 그저 성경에서 너희들은 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렇게 그냥 믿고 넘어가야지 되는 것인가. 아니면 어느 날 말씀이 내 가슴에 팍 와 닿아가지고 내가 죽은 자 맞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내가 정말 죽은 자를 경험하고 죽은 자가 되는 것인가. 이런 많은 혼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의 경험이나 우리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인식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각에서 여러분 입장에서 자꾸 말씀을 보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고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지 되고 자꾸 내가 라는 쪽으로 관심이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참 힘들어져요. 도무지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성경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억지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자꾸 인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자극적인 얘기를 할 때 내 속에서 뭐 이런 게 올라오면 내가 아직도 살았네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게 안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죽은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부분으로 가면 여전히 내가 살아있음이 확인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걸 먼저 아셔야지 되는데 우린 내가 어떤 경험적으로 내가 죽었다 살았다라는 것을 인식하려고 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살았다라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향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죽음의 존재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죽음을 넘고 나서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난 그 삶의 모습, 새로운 삶의 모습, 그건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느끼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그게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걸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22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라는 이 표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직접 그때 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아담 안에 있었던 존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그 아담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늘 저희들이 설교 시간에 듣는 이야기도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 조상 안에 내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 느끼지 못하죠. 도무지 난 그때 당시 없었는데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우리 조상 안에 우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후손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그 허리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라는 의미는 이미 아담이라는 그 존재 안에 모든 인류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었느냐 살지 않았느냐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느끼려고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어제가 1월 14일이었나요? 오늘이 1월 15일이고 내일은 1월 16일. 우리는 그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는 있었고 오늘의 나도 지금 이렇게 있지만 내일의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시간을 초월해버리거든요.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영원이라는 것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늘 뭐만 있는 거죠? 현재만 있는 겁니다. 그게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는 시간이 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담 때 내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대에서는 그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인정되지 않고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 여러분 모두가 다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범죄 가운데 우리도 동참된 것이고요. 아담이 죽었을 때 우리들도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몸으로 느끼려고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앞에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의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내가 도무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내 안에서 그 삶이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얼마나 곤고한 자인가, 그 고백을 하죠. 그 탄식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렇게 탄식한 것이 사도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탄식을 하는 사도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으로는 내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죄를 안 지으면 정죄함이라는 것 자체가 생겨나질 않는 거죠. 그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그 죄에 대한 정죄감을 내가 갖지 않는다는 개념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윤리 도덕적인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안에서 여전히 그 죄의 모습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바울이 그러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한탄하고 곤고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었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해방을 경험한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라는 것을 사도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죄를 안 짓는다라는 그 개념이라기보다는 내 안에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그 죄의 법, 죄의 몸을 발견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은 곤고한 자의 모습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거든요. 그것이 내가 이제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떠한 선한 일을 해도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어떠한 선한 일도 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우리가 착한 행위를 한 것이고 착한 자인 것이고 죄를 지으면 죄인인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존재에서 나오는 것은 죽음의 냄새밖에 없는 거죠. 죽음의 모습밖에 없는 거죠. 그 죽음이 나타내는 것이 죄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왜 온 거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은 자가 내어놓는 그 어떤 것들도 그것이 세상으로 보기에는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하고 멋있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여전히 죽은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죄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인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 안에 있고 그 밖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조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문 밖에 발라놓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은 피,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만약에 사람을 10명, 100명 죽인 죄인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마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 받잖아요. 그 집 안에만 있으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도무지 그런 살인마가 구원 받는 건 용납 안 된다는 게 우리 생각인 거죠. 참 아이러니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집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뭐 착한 일을 하고 열심을 내고 윤리도덕적인 말을 하고 그 삶을 살고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어디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돼요? 그 집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는가를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보신다라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똑같은 모습인 거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윤리도덕적으로 세상에서 인정받는 위인의 모습으로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일 뿐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떠한 행위도 인정치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있는 행위 자체를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 그럼 우리는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그전과는 좀 다른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기도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도 하죠. 뭐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착하게 사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성경대로 표현을 하자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전보다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뭐가 없냐면 자유함이 없어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짐을 지고 살아가요. 예전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성령도 몰랐기 때문에, 성령도 내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그런 삶 살지 말아야지라고 더 자기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든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더 힘든 겁니다. 그건 지금 자기가 여전히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셔야지 돼요. 신앙은 거기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사도가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사실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그것과 동일한 원리, 동일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장 22절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하고 아까 봤던 로마서 8장 2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부활의 삶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고 부활하는 삶, 그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다 죽으실 거예요. 돌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날에 여러분들은 또 다 부활할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라는 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부활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실제 사도가 이야기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그것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의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그 부활의 삶을 사는 자들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다음에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첫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첫 열매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달라요? 같아요? 똑같은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도요, 단지 우리가 나중에 죽고 부활합니다, 이 차원에서의 부활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안에 집어넣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밝히 볼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이라는 것,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부활신앙의 참된 의미는 단지 우리가 죽고 나중에 부활한다라는 그 차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올바로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올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인 거예요. 제가 좀 길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이해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죽고 부활합니다, 이걸 믿는 게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부활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동일한 부활의 모습 가운데 부활의 영광 가운데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되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올바로 전하고 그 부활을 올바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넣어 주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를 사도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들이고 앞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망을 이긴 사건, 이게 부활이잖아요.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망을 이기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그 승리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그 승리자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이걸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으로도 가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합니다라는 이 차원이 아니라 이건 여전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나에게 끌어당겨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합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빌미로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는 중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유익에 있는 겁니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생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앙적으로 좀 깊이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지만 여전히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욕심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영적인 것인데 그걸 우리는 욕심으로 끌어당겨서 육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우리들의 재능이에요. 우리 인간의, 우리 죄인들의 아주 뛰어난 모습이거든요. 그건 뭐 제 자신 안에서도 그걸 너무 많이 발견하기 때문에 또한 주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영적인 것인데 그것이 욕심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는 순간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습과는 많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이것도 인간의 욕심으로 천국을 바라보게 되면 이제 그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거기에 관심 많잖아요. 그럼 부활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것에 더 관심이 있으세요?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있을까? 사실 거기에 더 관심이 가지 않으세요? 부활 이후에 그 부활로 말미암은 삶이 어떤 것인가? 그것보다는 오히려 부활하면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지? 여기에 사실 더 관심 많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사도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누가 그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물어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물음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는 것을 사도가 칭찬해요? 칭찬하지 않아요? 36절을 어떻게 시작하죠?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가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부활의 몸이 어떨 것이다 그것 자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그걸 사도는 지금 들춰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쭉 고린도서를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냐,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느냐, 그 모든 흐름들이 뭐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으면 내가 더 영적으로 신령한 자이고 그래도 좀 영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세례받고 침례받으면 그게 자기를 더 괜찮은 사람으로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그 침례받을 때 누구한테 사실 침례받고 싶어요? 여러분들께 여러분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벌써 여러분 마음속에도 똑같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속하고 누구에게 세례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난 누구에게 속하고 누구에게 속하고 그 얘기한 겁니다. 은사 얘기는 뭐예요? 은사가 다 차별이 있다는 얘기죠. 차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예언하는 은사가 낫니, 방언하는 은사가 낫니, 뭐 치유 은사가 낫니, 번역 통역하는 은사가 나으니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이게 더 나은 거야 그 얘기하고 치고받고 싸운 거잖아요. 사도가 그런 고린도 교회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여러분 사도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파벌 짓지 않아야지 돼, 너희들은 그런 은사 가지고 다투지 말아야지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도는 너희들 앞으로 절대 그런 거 하지 마, 그 나쁜 일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면서 뭐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파벌 안 짓는다고 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거기에서 오해하는 거죠. 당파가 쫙 나눠져 있었다가 그 당파가 싹 없어지면 그 사람들이 다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사도의 말을 보거든요. 사도의 글을 자꾸 그렇게 봅니다. 은사 가지고 막 다투고 이 은사가 뛰어나니 저 은사가 뛰어나니 그런 다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다툼이 없어지게 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 아니요. 그렇게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사도는 파벌을 갖고 있던 은사 가지고 다투고 있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올바로 알게 되는 것, 거기에 관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만 알게 되면 여전히 파벌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계속 향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전히 파벌을 조직하면서 그 파벌 속에서 자기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속에 있는 죄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발견하게 되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파벌을 없애버리고 이제 파벌이 없는 삶을 살게 되면 십자가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아, 이제 나는 사도의 말을 잘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구나. 어디로 가죠? 십자가로 안 가고 자기 자신에게로 가버린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거 고쳐서 이런 사람이 되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관심은 뭐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거 고쳐서 완전한 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그게 우리들의 관심이잖아요. 근데 사도는 우리가 그렇게 완전한 자 되고 안 되고 그거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올바로 알고 있고 지금 십자가로 향하고 있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느냐?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맞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도의 말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면 자꾸 여기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이고 지금의 내 모습은 이러니까 이 모습으로 바뀌어야지 된다라는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가게 돼요. 그러면 사도의 글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단지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이것이 참된 부활신앙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연관되어 있는 의미에서의 참된 부활을 깨닫는 것,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그 이야기는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죽음의 존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 사망을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 인간이다라는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절대로 부활이라는 그 부활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인 거잖아요. 그걸 먼저 알아야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는 생각만 가지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한다라면 거기에는 분명히 자기 부인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죄의 존재인 나는 부활할 능력도 부활할 가치도 부활할 자격도 없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진 상태가 되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부인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부활을 얘기하는 게 우리들의 실상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활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거죠? 아까 봤던 그 35절 말씀인 거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고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게 참된 부활, 자기 부인을 통한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부활이고, 이게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기독교 아닌 사람들조차도 물어보는 게 이 질문인 거잖아요. 어떻게 부활하는데? 부활하면 어떤 몸이 되는데? 그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 관심은 어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모습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할 건가, 이게 논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을 때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그대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생각하면서 죽었을 당시 그때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다 보여주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죠. 그 못자국과 창자국의 의미를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또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부활이라는 것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건데 그때 죽을 때 당시의 몸으로 그대로 부활한다는 건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늙어서 죽더라도 젊었을 때 가장 싱싱했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고,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장애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고,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부활하면 이런 몸으로 부활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안 해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서로 사도가 알아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린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여전히 지금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육신을 더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에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 이야기 나오죠. 나사로를 살린 게 부활시킨 건가요? 소생시킨 건가요? 부활이 아니죠. 나사로는 다시 살았지만 또 죽거든요. 그건 부활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마르다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마르다가 갖고 있는 부활신앙은 어떤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마지막에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걸 부활신앙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지 나중에 죽었다가 나중에 다시 살아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는 것, 이게 부활이다라는 것을 그 죽은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육체는 그렇게 다시 살려놔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우리 죄의 몸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육체라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죽을 때 그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걸 이야기하신 것도 아니고 나중에 어떤 영광의 모습, 가장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웠을 때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 그것도 사실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사도가 이 얘기 하잖아요. 3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그 부활의 모습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씨를 보고 그 씨가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럼 씨에 가장 괜찮았을 때 모습으로 그 생명의 모습으로 드러나나요? 씨의 모습에서 아무리 아름답고 튼튼하고 건강해 봤자 뭐 씨가 좀 존먹었었는데 그 존먹은 게 없어지고 씨가 가장 통통하고 막 그랬을 때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씨를 뿌리는데 그 씨는 흔적도 없이 없어지고 죽어져 버리는데 새로운 형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그걸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단순히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영광 가운데 우리를 두셨는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영광의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씨가 죽어서 새로운 형체로 나타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활의 영광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나비나 이런 거 볼 때도 그렇잖아요. 그 애벌레로 막 꼬물꼬물거리고 그 살아가다가 어느 날 고치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은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래도 움직이기라도 했는데 이제 움직이지도 않고 그 안에 들어가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속에서 이제 실제 완성된 완성체가 나타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 전에 있던 애벌레의 모습과 뭔가 좀 연관이 돼요? 안 돼요? 전혀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게 부활의 모습, 부활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전성기 때 모습으로 부활하실 것 같아요? 완전히 그걸 초월한 다른 모습인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부활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진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이미 그 형체들이 다 완성된 모습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걸 사도가 삼층천에 가서 본 거예요. 한편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도무지 인간의 말로 사람의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마음에 막 기쁨이 생기죠. 이제 야,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부활하게 되겠구나. 그건 여전히 여러분 자신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참된 부활이 무엇인지 알고 참된 신앙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모습에서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7편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깬다는 게 언제죠? 뭐 잠자다가 깰 때 이야기하나요? 깰 때라는 것은 내가 죽었다가 이제 깰 때, 다시 살아날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의 얼굴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깰 때 내 몸이 어떠한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내 모습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가 이게 관심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저 주의 형상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그 주님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우리 복음성관 맨날 그렇게 부르잖아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맨날 그렇게 찬송은 하면서도 안 되니까 찬송하는 거죠. 한편 생각하면 그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잘 안 사라지니까 자꾸 그런 마음에 우리가 찬송하는 거죠. 그건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내 의지로 그걸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찬양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이 찬송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린 자꾸 이렇게 뒤집어 봅니다. 뒤집어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어렵고 힘든 거죠. 참으로 의로운 중에 있는 자, 주님의 얼굴, 주를 사모하는 자의 마음속에서는 자기 형상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세계를 사모하는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눈 떴을 때 내가 그 죽음에서 깨어나서 주님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나는 주님의 형상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참된 성도의 고백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죽으면 나중에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지? 이 관심 가지고 산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5편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뭐로 만족한다고요? 내 뜰에 무엇이 있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거 관심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 그래서 주님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들은 참된 복이 있는 자들인데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어디로 향해 있느냐?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거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십자가 외에 다른 게 그렇게 요구하고 싶은 게 많고 이렇게 원하는 게 많죠? 주님은 십자가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만으로도 차고 넘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주님 십자가 말고 뭐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그건 뭐죠?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들의 모든 입이 닫혀지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세상의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억지로 버려야지 버려야지 한다고 버려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늘 잘 좀 생각하면서 지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는다, 부활을 믿는다라는 그 부활의 믿음은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영광의 몸을 입으셨다, 이것만으로 만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몸으로 되고,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자꾸 여기에 관심이 가는 거죠. 근데 여기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영광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여기에만 우리의 관심이 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하는 고백이 달라지게 되고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증거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참된 십자가만을 우리가 올바로 전할 수 있어요. 우린 자꾸 십자가만 전하는 것보다 뭔가 좀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해하기 쉽게,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쉽게 자꾸 그렇게 생각하죠.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생각일 뿐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뭐 전도와 관련된 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 수고와 애씀을 제가 부정하지는 않지만 어디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바라봐야지 되는가,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39절부터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보시면 조금 다른 의미로 보이실 거예요. 자,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보시면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아, 하늘에 속한 자 영광, 그리고 땅에 속한 자 영광, 어느 게 더 영광스러운 거죠? 하늘에 속한 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 관점으로 말씀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광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자꾸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 어떤 모습이래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얘기예요. 어떤 모습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의 형체로도 주시고, 어떤 것은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의 형체를 주시고, 어떤 것은 땅을 다니는 그런 동물의 형체를 주시고, 어떤 쪽은 사람의 형체를 주시고. 우리는 사람의 형체가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죠.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뭐 다를까요? 모든 피조물들이 무엇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는 역할은 다 다를지 몰라도 다 무엇을 드러내는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인 겁니다. 근데 이게 쉽게 우리가 수긍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존재 형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사람이 참 뛰어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그 많은 은혜를 주셨으면 은혜에 감사하는 쪽으로 살아가야죠. 그런데 그 많은 은혜와 능력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하나님의 피조물을 착취하는 것으로 가버린 게 죄된 인간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요, 땅에 속한 형체들도 있습니다. 영광도 어떻게 다 다르다고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형체들이 다 다른 모습으로 주어졌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 모든 존재들은 다 죽음의 존재인 거예요. 다 죽는다는 의미에서 다르지만 똑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모습이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형체로 다 그대로 간다 그러면 그게 그 형체 자체가 영광의 형체인 거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어야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는 모든 존재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라.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나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 죽는 존재라는 의미에서는 그 죽음 가운데서는 뭐 하나 뛰어날 게 없다라는 겁니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짐승이 죽음 같이 사람도 죽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이게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음, 죄의 존재의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이 정말 그런 헛된 존재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감사하게 경험되어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영광이라는 것도 여러분 해, 달, 별 그러면 여러분 이제 순서 정하는 거죠. 그렇죠? 해가 1등, 달이 2등, 별이 3등. 근데 이 3등 중에서도 또 순서가 또 막 있대. 영광이 다 다르대. 그러니까 별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별들의 전쟁하는 거죠.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내가 더 나은 별이 되어야지. 더 빛나는 별이 되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 얘기하시려고 지금 사도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영광의 몸이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르다라는 거죠. 그 다름이 차별 차등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해만 있고 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해와 달만 있고 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 안에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이 피조세계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는 해로서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달은 달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별은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게 피조물들의 참된 모습인 거죠. 이걸 벗어나서 스스로가 창조주의 위치로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그게 바로 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부활의 모습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모습으로 될 거야 여기에 정답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되어야지 된다고요? 뿌리는 씨가 죽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 죽을 때 무엇을 뿌리게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욕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우리는 신령한 것 심어서 신령한 것 거두려고 하는데 육의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는다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다음번에 또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지만 그래서 죽음이라는 부활이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죽음을 통과한 그 의미에서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은 도무지 내 자신은 부활할 자격도 부활의 능력도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씨가 죽어짐을 통해서 참된 부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임한 영광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사도가 골로새서나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우리는 참된 피조물이고 그리스도께서 머리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 머리의 귀중함을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말씀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활을 올바로 이해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를 그 위치에 집어넣어 두셨다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15장 22절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있는 저희들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미 그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새 삶 가운데, 그 부활의 삶 가운데 저희들을 거하게 하셨는데, 저희들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그 사실을 밝히 보게 하시고 참된 부활이 무엇인지,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영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유익이 아닌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영광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그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